세계 뉴스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16일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러시아군에 모든 방면에서 총공격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군수 내부 회동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돈바스를 비롯한 해방 지역의 민간 시설을 폭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공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와 북부, 남부 곳곳에 대대적으로 미사일 공격과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날 공습으로 민간인 최소 1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와 가깝고 러시아 국경으로부터 120km 거리에 있는 북부 추후이우에는 이날 새벽 공습으로 민간인 최소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얼마 전까지 러시아군의 공격은 주로 동부 돈바스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의 새로운 공세는 동부 외에 북부와 남부를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법안들을 서명해 발효시킨 바 있습니다. 미국 해군이 16일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 해상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7함대는 성명을 내고 이날 해군 구축함 벤폴드함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했다며 이번 작전은 중국, 베트남, 타이완이 강요한 무해 통항 제한에 대한 의의를 제기함으로써 국제법이 인정한 수역에 대한 권리와 자유, 합법적인 사용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무행 통항은 외국 선박이 연안국의 법률과 평화, 질서,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해당 연안국 영해를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미 해군은 중국 등이 무해 통항을 하기 전 허가와 사전 통보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미 해군은 모든 국가에서 항행의 자유를 원칙으로 여긴다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남중국해는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중국은 도서 지역의 인곰섬 조성 등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군함을 종종 남중국해에 파견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자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반발해왔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중국군 남부전군은 미 해군 벤폴드함이 남중국해 시사군도 해역에 무단으로 진입했다며 해군과 공군을 조직해 추적 감시하고 퇴거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화학물질을 실은 우크라이나 화물기가 16일 그리스 북부 지역에 추락했다고 그리스 항공당국이 밝혔습니다. 추락한 항공기는 우크라이나 운송사 소유의 안토노프 12 화물기 기종으로 이날 그리스 북부 카발라 인근에 추락해 폭발했습니다. 화물기는 세르비아에서 출발해 요르단으로 향하던 도중 사고가 났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그리스 현지 언론은 화물기에는 8명이 타고 있었고 대부분 폭발성 물질인 12톤의 위험 물질이 탑재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당국은 화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화물기 추락 현장에서 강력한 화학품 냄새가 남에 따라 사고 인근 2km 이내 지역의 주민들에게 밤새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스 민간 항공당국은 사고기 조종사가 추락 전에 비행기 엔진 중 하나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당국에 긴급히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은 그리스 북부 테살로니키 공항이나 카발라 공항 중 한 곳에 착륙할 수 있도록 허가했고 조종사는 비사 착륙을 하기 위해 거리가 좀 더 가까운 카발라 공항을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교신은 중단됐고 수송기는 카발라 공항에서 서쪽으로 40km 떨어진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1만 명대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7일 일본 공영방송 NHK 집계에 따르면 전날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 확진자는 11만 670여 명입니다. 이 코로나 16번째 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 2월 4일에 나온 종전 하루 확진자 최다 기록 10만 4천여 명을 5개월 만에 넘어선 것입니다.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8만 1,919명으로 직전 일주일에 대비해 100% 이상 급증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자주 친구나 지인에게 안부를 물어보시나요?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보내지는 못하고 이메일 서신을 쓸 짬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다가 문득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로부터 안녕, 잘 지내니 이런 짧은 안부 문자를 받는다면 어떠실까요? 반갑겠죠? 네, 최근 나온 한 연구에 따르면요.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묻는 것이 사소하고 하찮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피츠버그 카츠 경영대학원 연구팀의 새로운 연구로 성격과 사회심리학 저널에 실렸는데요. 연구를 주도한 교수는 누군가의 안부를 묻기 위해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감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요, 5,9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13가지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사람들이 친구에게 연락하는 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어떤 종류의 상호작용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이 한 실험에서 연구진은 200명을 무작위로 연락하는 쪽인 발신자와 연락을 받는 수신자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지인한테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연락하는 상황을 떠올리게 하고 각 그룹이 연락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7점 만점으로 매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발신자와 수신자 그룹의 평균 점수가 각각 5.5 그리고 5.8로 수신자가 발신자보다 연락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그저 안녕이라면서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서 당신이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조차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고맙게 여겨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떠신가요? 살면서 때로는 연락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 실험 결과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락이 다시 닿길 바라면서도 연락하기를 주저하셨다면 지금 톡톡 문자 메시지로 잘 지내시죠? 문득 생각이 나서 연락드렸습니다. 라면서 덕담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연결의 작은 힘이 누군가의 하루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V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7월 세 번째 주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투명 가방. 미국에서 교내 총기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자 교육청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투명 비닐 책가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남부의 클레이턴 카운티 교육청은 다음 달 새학기부터 모든 학생에게 투명 책가방만 허용하는 의무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거죠.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텍사스주 유벨디 롭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참사의 영향이 큰데요. 가방을 열지 않고도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책가방으로 총기류 등의 위험 물품 반입을 미리 막겠다는 뜻입니다. 클레이턴 카운티 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서 개학과 함께 본 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조치를 시행한다며 앞으로 모든 학생에게 투명 책가방만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청은 지난해 관할 교내와 스쿨버스에서 100여 정에 가까운 무기를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된 무기는 돌격 소총인 AR-15와 글록 48 권총 등 총기를 비롯해서 칼, 전기 충격기, 태저건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투명책 가방은 투명한 비닐로 만들어져서 가방을 열지 않고도 내용물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록데일 카운티 교육청도 올해부터 전교생에게 투명책 가방만을 소지하도록 했습니다. 애틀란타 교육청도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투명책 가방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18년에도 미국 플로리다 학교에서 투명 책가방 착용 조치가 시행됐지만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의무화 조치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오바마 에미상. 바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12일 미국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후보로 깜짝 지명됐습니다. 에미상을 주관하는 미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는 이날 우수 나라이터 부문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지구상의 위대한 국립공원 해설자로 참여한 오바마 전 대통령을 후보자로 선정했습니다. 지난 4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지구상의 위대한 국립공원은 전 세계 주요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작됐습니다. 케냐 출신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다큐멘터리에서 자신의 뿌리인 아프리카 국립공원과 유년 시절을 보낸 인도네시아 국립공원을 직접 소개했는데요. 담담한 목소리로 멸종 위기 동물들을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해설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최초 후보 지명자 가운데 일부는 에미상 시상식이 생중계될 때 첫 수상자로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에미상 시상식은 오는 9월 1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심현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는 또 독자들께서 어떤 기사에 관심을 두셨을지 궁금한데요. 가장 많이 읽힌 기사부터 알아볼까요?
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통일부가 탈북 어민들의 강제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한 기사인데요. 이 인권 전문가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탈북 어민들의 모습은 그들이 북한에서 어떤 처우를 받을지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지난 귀순 의사를 표시한 탈북 남성 선원 두 명을 강제로 북송한 사건인데요. 당시 한국 사회는 물론이고요, 탈북민 사회 또 인권 전문가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죠?
네, 맞습니다. 2019년 11월 2일 북한에서 NLL을 넘어서 월남한 뒤에 대한민국 해군에게 붙잡힌 북한 선원 출신 북한 주민 두 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지만 자의에 반해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이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 이후에 탈북민 사회가 가장 크게 분노를 했고요. 인권 전문가들의 우려도 컸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국회의 요구로 당시의 현장 사진을 12일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사진에서 강제 북송 어민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사진을 봤는데요. 이 손에 묶인 탈북민들의 몸부림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고 또 귀순 의사까지 밝힌 사람들이 북송 후 처할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사진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사진에는 북한 어민 두 명이 서울중앙합동조사팀 건물에서 안대를 쓰고 포박된 상태로 이동하는 장면, 그리고 판문점 자유의 집에 도착해 대기하는 모습, 북측 인계 상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네.
특히 이들 어민들은 인계 당시 군사 분계선에 북한군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고성을 지르며 주저앉아 필사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후 문재인 전 정부의 당시 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인권 전문가들의 반응이 컸을 텐데요.
네, 우선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진 한국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한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모습에 환멸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는 수년 동안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으로 끔찍하고 용납할 수 없다는 건데요. 또한 북한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 헌법 12조에 따라서 이들을 한국 국민으로 대우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한 처벌 시도를 해야 했지만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실제로 해당 사건이 발생 엿새 만에 일단락됐었죠.
네, 이 점에 대해서도 스칼라튜 사무총장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헌법 제12조 사항은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 같은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면서 또 문정부가 한국을 정의하는 가치를 근본적으로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성명을 발표해온 단체가 바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인데요.
네.
이번에도 강도 높게 당시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 성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네, 우선 성명에서 이 단체는 사진 속 송환에 저항하는 그들 행동의 필사적인 모습은 두 사람이 북한에 넘겨졌을 때 무엇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국자들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돌려보냈다면서 이는 인권에 대한 혐오스럽고 냉담한 무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문재인 정부가 이 두 명의 북한 어민을 북한에 돌려보낸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또다시 지적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아마도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터무니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인권 침해라면서 이런 결정에 책임이 있는 한국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성명은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무 필사적이어서 그들의 원칙을 무시하는 수치심을 보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인권단체도 그렇지만은 미 의회의 관심도 컸는데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4일 미국 연방 하원 내 초당적 코커스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 난민정책과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연 화상 청문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당시 청문회를 주관한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은 그들이 북한에 넘겨졌을 때 잔인하게 다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인권에 대한 모든 것에 반하는 해당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진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에 대해서는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 관련 사건을 조작하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숄티 대표는 탈북 어민을 악한 행동을 저지른 범죄자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악행을 덮으려 했다면서 당시 한국 여당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며 사건 관련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문재인 한국 정부는 국제난민협약 서명국으로서의 국제 의무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에 치중한 나머지 이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는 한국 헌법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기사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로 많이 읽힌 기사 역시 2019년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이 북한의 만행에 가담했다는 강도 높은 비난을 한 크리스 스미스 의원의 성명 내용을 담은 기사가 높은 관심을 얻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된 의원인데요. 미 연방 하원이죠.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를 이끌고 있죠.
네, 맞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원인 스미스 의원이 12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귀순을 요구한 어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공산국가인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진을 보는 건 고통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들 사진은 두 어민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도록 강요받았다는 점과 또 잔혹한 정권으로 넘겨지는 데 대한 그들의 저항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어서 지난 6월 24일 주재한 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나는 당시 벌어진 일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이런 지시를 누가 왜 내렸는지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또 스미스 의원은 당시 문재인 전임 정부가 내세웠던 이 강제 북송의 구실, 즉 어부들이 살인자라는 것은 매우 미심쩍게 들렸으며 이 혐의를 조사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사건에 대한 공통적인 목소리가요.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탈북민은 한국의 국민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스미스 의원도 같은 목소리를 냈는데요. 범법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탈북민은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았어야 했고 또 정부는 정당한 절차를 존중했어야 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비극적인 사건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잔혹성과 또 전임 문재인 정부의 냉담한 공모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스미스 의원은 지적을 했는데요. 또 북한은 두 어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하지만 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스미스 의원이요.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 한국의 소위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서 개최한 청문회에서도 정말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건 한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인권에 대한 오랜 약속에서 후퇴했다는 점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네, 한 주간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을 정리하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많이 읽힌 기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아프리카 서부 국가 베냉에 건립한 대형 동상이 완공돼 일반에 소개된 소식인데요. 앞서 BOA가 단독 입수해서 공개한 도면과 일치해서 북한의 불법 해외 건설 사업일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요. 만수대 창작사의 위장 회사가 세운 동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베냉 최대 도시인 코토누에 건립한 30m 동상이 가림막을 벗은 것인데요. 현지 언론과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과 사진 자료에 따르면 베냉 당국은 이 동상을 두르고 있던 철제 구조물을 최근 해체하고 온전한 모습을 일반에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동상 사진을 보니까요. 짧은 그 곱슬머리가 머리에 딱 달라붙은 모양이 꼭 흑인 같았는데 몸은 여성이더라고요.
네, 공개된 동상은 머리가 짧은 여성이 한 손에 창을, 다른 한 손에 칼을 들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리가 재질로 사용된 듯 구릿빛 색상을 띠고 있는데요.
네.
이 동상에 대한 소식은 앞서 BOA가 도면 기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도면의 주인공이 이번 동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도면을 통해 확인됐던 내용이 그 북한의 위장회사가 청룡국제개발회사고 베닌공화국 생활환경과 지속개발성으로부터 수주를 받았다는 사실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건축 도면은 베냉의 전신인 다호메이 왕조의 여군부대죠. 다호메이 아마존의 군인을 형상화하는 작업을 예고했는데요. 실제로 완성된 동상은 이 여군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크기가 30m인 점과 여군이 한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왼손에 창을 들고 있는 형태 등 BOA가 공개한 도면의 세부 내용이 실제 동상의 외형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2020년 당시 동상 건립 작업이 약 90% 진행됐고 그해 8월 재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베냉 정부는 공개를 미뤘고 결국 재막 예정일보다 약 2년이 지난 올해 가림막을 해체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도면을 입수했을 때도 그렇고 또 동상이 공개된 것이 중요한 이유가요. 이게 북한이 해외에서 동상 건설 사업을 한다는 게 북한 제재에 걸린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해외 동상 건설 사업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입니다.
네.
안보리는 지난 2016년 결의 2321호를 통해서 북한이 동상을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했고요. 이듬해에 추가 채택 결의안인 2371호에서는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법인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을 제재 명단에 올렸었습니다.
네.
이 안보리 결의는 또 북한 정권과 어떤 종류의 사업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 베냉이 북한 국영기업인 만수대 창작사와 계약을 한 사실도 제재 위반이 되는 거죠.
네.
아울러 결의 2397호에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모두 송환하도록 했는데요. 이후에도 북한 직원들이 동상 건립을 위한 관리와 감독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이 사안을 주시해 왔었고요. 또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VOA가 공개한 동상의 도면과 또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인용해 벤행의 동상 건립 문제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한 달 만에 또 서해로 방사포를 발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후 6시 21분부터 37분께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항적들을 탐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서해안에서 서해로 두 발가량을 발사했고 이들 항적은 한국군 탐지 레이더에 포착이 됐습니다. 포착된 기종은 구경 120mm 또는 240mm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한국군 당국은 북한군이 이달부터 하계 훈련에 돌입한 상황에서 이번 발사의 성격이 이 일상적인 훈련 또는 시험 발사인지 무력 시위 일환인지 등을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난달에도 북한이 방사포 5발가량을 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17차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을 했고요. 이 중 3차례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이번 방사포 발사가 통상 훈련 차원일 수 있지만 일요일 저녁 시간에 이루어진 점이 이례적이라면서 이 한국 측의 대응 태세를 시험해보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신 사무국장은 통상적으로 방사포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진 않지만 이를 통해서 다른 도발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독자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정부의 2019년 탈북민 선원 강제 복속 사건의 사진이 공개됨에 따른 인권단체와 미 의회 반응 알아봤고요. 또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아프리카 서부국가 벤행에 건립한 대형 동상이 완공돼서 일반에 공개된 소식, 또 북한이 한 달 만에 방사포를 쏜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심현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하와이 사진 신부 천연희 두 번째 시간으로 세 번의 결혼과 가족 생활 들어보시죠. 김정우 기자입니다.
고향 진주를 떠난 사진 신부 천연희는 1915년 6월 20일 아침 미국령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에서 내린 뒤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이민국 숙소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천연이는 훗날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국제관계로 남의 나라 백성을 이민해 오는 데는 이민국이 있어 모든 법률의 복잡한 사건을 이민국에서 다 처리하도록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처녀들은 이민 온 남자 이름으로 다시 이민 온 것이다. 그래서 그 남편 될 사람이 와서 데려갈 동안 이민국에 갇혀야 됐다. 이민국에서는 우리를 징역 사는 사람같이 대우하고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사진 신부들은 남편이 올 때까지 입국 심사도 보류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연이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민국에서 처음 대면한 남편 길찬록 씨의 인상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영감이 와서 내가 길찬록 씨라 하며 만리 타국에 오느라 얼마나 고생하였느냐고 묻더라. 그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천지가 아득하였으나 내색하지 않고 큰 마음으로 기도하고 꿀꺽 참았다. 이미 당한 일이니 할 수 없지만 내 운명만은 원망했다.
입국 심사를 마친 천연이는 길찬록과 1915년 6월 29일 한인감리교회에서 홍한식 목사 주례로 다른 두 쌍의 신랑 신부와 함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 하와이에 건너온 천연이가 직접 목격했던 것은 당초 예상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이는 천연이 외에 다른 사진 신부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한국대진대학교 김지연 교수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와서 거주지의 현실은 기대와는 굉장히 달랐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남편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노동자.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주 동기를 성취할 형편은 전혀 되질 않았죠.
하와이에서 결혼한 천연이는 남편 길찬록이 일하는 마우이섬 파이아에서 약 7년을 보냅니다. 파이아는 사탕수수 농장으로 유명한 곳으로 중국이나 일본, 한국, 필리핀 등지에서 온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길찬록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문옥표 명예교수는 당시 천연이가 처했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연이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좀 훨씬 더 열악했던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일을 잘 못하는 술을 좋아하고 그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상상수도 노동자들이 한 75센트 일당 받고 일하고 그것을 이제 매일매일 나가서 20일 일하면 월급 같은 형태로 받았는데 20일을 못 나가면은 그것도 못 받는 천연이 남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가서 출근부도장을 안 찍으니까 월급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대요. 그냥 일당을 받는 걸로 끝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직 정말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하와이에서 길찬록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된 노동과 저임금, 잦은 일자리 이동 등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시달렸습니다. 또 음주 같은 길찬록 개인의 습성 탓에 가족관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천연이는 남편 길찬록과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천연이가 남편과 이혼하기로 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 아이의 교육 문제도 있었다고 문옥표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일을 못하니까 이제 그 당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웰페어를 나라에서 받으면은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중학교만 졸업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는 천연이는 자기 아이들을 공부시킬 욕심이 있는데 아버지가 왜 그 복지 혜택을 받으면은 아이들이 못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죠.
천연이는 결국 아이들 교육을 위해 이혼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천연이는 29세의 젊은 남성인 박대성과 재혼했습니다. 남편은 미군 부대에서 세탁물을 점검하는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박대성과의 결혼 생활에서 천연이는 아들 해리, 딸 애들라인, 딸 루스를 낳고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딸 메리도 키웠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엔 가정 형편이 나아지는 듯 했지만 남편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여섯 식구 생계가 막막할 정도로 나빠진 적이 많아 천연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천연이와 박대성의 결혼 생활은 약 15년 동안 지속했습니다. 가족 관계가 악화한 결정적인 이유는 박대성이 딸 메리의 대학 진학을 반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은 딸이 대학에 가는 것에 반대했다. 중학을 마치면 어디 가서 일하고 돈벌이 하는 것을 원했다. 나는 그 목적이 아니었다. 내가 길 찬록 씨와 결혼한 이유는 아이들을 자유롭게 공부시킬 작정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천연이는 딸 메리가 대학에 들어간 1938년경 두 번째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천연이는 두 번이나 이혼할 만큼 아이들 교육을 왜 그렇게 중요시한 것일까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천연이는 자신이 남긴 기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인 2세든 하와이 원주민이든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신과 정부를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역적이 아닌 충성스러운 백성이 될 수 있다. 둘째, 한국이 신분과 예의만 중시하다가 백성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문명한 나라에 뒤처져 결국 남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므로 교육이 필요하다.
두 번째 남편이었던 박대성과 이혼한 천연이는 여관업을 하다 알게 된 미국인 로버트 앤더슨 기븐 씨와 1941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회고록에서 인종 문제 때문에 이 결혼을 고민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동양인에 대한 미국 백인들의 배척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 아이들을 위해 세 번째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젊고 자식 다섯을 데리고 여자 혼자 사업을 해도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했다. 아이들이 다 어리고 공부시켜야 하므로 하루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의향을 물어보았다. 아이들 대답이 어머니 생각대로 하라 하였다.
천연이는 다행히 세 번째 남편인 기분 씨와는 해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여관업과 농장일로 비교적 여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기분 씨는 1964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족들이 없고 이혼을 거듭한 천연이에게 자녀들은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연이는 자식들을 키우는 데 만족하지 않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교육을 받아 부모 세대와는 달리 떳떳한 미국 시민으로 살기를 바랐습니다. 이렇게 천연이의 일생은 자녀들에게 바쳐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런 헌신을 통해 천연이는 더욱 강인한 어머니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연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하와이 사진 신부 가정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볼 수 있다고 대진대학교 김지연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들이 그 형성한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달랐어요. 전통적인 그 조선의 가부장적 대가족하고 굉장히 달랐던 그런 그 가족 형태를 이루었어요. 이들이 굉장히 독립적인 핵가족을 이루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부부하고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핵가족이고 친액이나 친정, 친척과의 교류가 없는 독립적인 핵가족이죠.
김지영 교수는 또 이런 특성을 가진 가족 안에서 여성들의 역할도 많이 달라졌다고 지적합니다.
일제강점기나 그 시기를 봤을 때 굉장히 형태가 다른데 그 안에서 젠더 롤이 굉장히 달라져요. 남편이 물론 아직은 가장이지만 여성이 가족의 핵과 같은 존재, 새로운 역할이 많이 생겨요. 가정의 뭐 대소사를 결정하는 것을 부부가 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자녀 교육, 정서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여성들이. 근데 그 역할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내요.
내 인물로 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하와이 사진 신부 천연이 두 번째 시간으로 세 번의 결혼과 가족 생활에 관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 15번째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1930년대 라디오와 영화가 대중의 인기를 끌면서 신문사 경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업들이 신문 광고 대신 라디오 광고를 선택하면서 신문사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독립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의 거의 절반가량이 1930년대에 발행을 중단하거나 더 큰 회사와 합병했습니다.
주간지와 월간지 역시 일간신문과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쇄매체는 기업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라디오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 시기 라디오나 영화와의 경쟁에서 크게 성공한 두 잡지는 라이프와 리더스 다이제스트였습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책 대부분은 당시 할리우드 영화와 비슷했습니다. 이 시기 작가들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미국인들이 어떻게든 고민을 잊을 수 있게 돕는 데 더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가들은 돈도 더 많이 벌었죠. 실제로 1930년대 활동한 여러 작가는 수익성이 있으면서 수준도 높은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책을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가가 싱클레어 루이스예요. 1930년 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싱클레어 루이스는 저서 그 일은 이곳에서 벌어질 수 없다 해서 다가오는 파시즘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역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존 스타인백은 1939년 분노의 포도를 발표했습니다. 분노의 포도는 노동계층의 삶을 다룬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존 스타인백은 이 소설로 수백만 미국인이 가난한 소작농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힘든 상황을 마음으로 느끼게 했지요. 이 시기에 활동했던 소설가 어스킨 콜드웰은 미국 남동부 지역 가난한 사람들의 잔인한 인생을 글로 표현했고 시인이자 단편 소설가인 제임스 패럴은 자기 고향인 시카고의 삶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1930년대 활동했던 미국의 여러 예술가도 문학에서와 같은 사회적 관심과 열망을 작품에 분명히 담았습니다. 화가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대로의 삶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토마스 벤토는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의 육체를 강인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에드워드 호퍼는 미국 도시거리의 우울함을 보여줬고요. 레지널드 마쉬는 대도시 뉴욕의 가난한 지역을 계속 그렸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예술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화가들은 정부 기금을 받아 공항이나 우체국, 학교 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평범한 미국인들이 가까운 주변에서 예술가들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로 찍는 사진 작품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카메라 품질이 좋아지고 쉽게 옮길 수 있게 되면서 사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마거릿 보커 화이트와 워커 에번스 같은 일부 사진작가는 대공황을 겪고 있는 미국의 힘든 상황을 보도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썼습니다.
예술이나 대중문화와 관련한 이런 모든 활동은 1930년대 미국인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인의 고민을 덜어줬을 뿐만 아니라 생각의 폭을 넓히고 상상력을 펼치게 했습니다.
대공황의 긴장과 어려움은 예술가나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진지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그저 재밌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미국인들이 상황이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일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이들의 삶을 조금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1930년대 중반에 이르자 미국은 역사상 최악의 경제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미국인 대부분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 집권 말기에 가졌던 어두운 시각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 활기 넘치고 희망을 마주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미국인들이 좌파와 우파로 나뉘었던 극단적인 정치적 움직임에서 벗어나고 있는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최선의 해결책은 기존의 정치 체제를 통해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기존과 다른 차별화된 정책을 꾸준히 시도하는 가운데 미국인들은 기존 정치나 경제적 전통을 무조건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년 동안 미국 사람 대부분은 전통적인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기본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일부 미국 사람들은 카를 마르크스의 경제 사상에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자본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공산주의 사상, 이 두 반대되는 사상들 사이를 오가며 균형을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필요할 때 그 필요에 맞게 행동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행정부는 극우와 극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정부와 경제, 민주주의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시간, 이 시간에도 들으실 텐데요. 앤 앤더스 만나보시죠.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앤 랜더스라는 필명으로 미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 신문 독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고민 상담 칼럼니스트 에스더 레더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스더 레더러는 1955년부터 50여 년 동안 에스크 앤 랜더스라는 상담 칼럼을 집필했습니다. 대도시 시카고의 한 신문에 실렸던 그녀의 칼럼은 세계 천여 개의 신문으로 확산됐고 이 칼럼을 읽는 독자의 수는 수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간단 명료한 문장, 재치 넘치는 조언으로 이 칼럼은 세계의 독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에스더 레더러는 1918년 7월 4일 미국 중부 아이오와주 수시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에이브레엄 프리드먼은 러시아에서 이민 온 분이었습니다. 부모들은 태어난 딸의 이름을 에스더 폴린 프리드먼이라 지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지 수분 후에 또 다른 쌍둥이 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부모들은 둘째 이름을 첫째 이름의 순서만 바꾸어 폴린 에스더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에스더 폴린, 둘째는 폴린 에스더가 됐습니다.
혼동하기 쉬워 부모들은 쌍둥이 언니를 에피, 동생을 포포라는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이들에게는 언니가 두 명 더 있었습니다. 아버지 프리드먼은 치킨집을 하다 나중에는 여러 주의 극장을 소유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됐습니다. 에피는 아버지로부터 윤리와 가치에 관한 많은 것을 배우며 자랐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에피 레더러는 수시티에 있는 모닝사이드 대학에 다녔지만 장차 신문사에서 글을 쓰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에피는 재학 중 줄스 레더러라는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레더러와 결혼을 하기 위해 1939년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레더러는 자동차 임대업을 했습니다. 버젯 렌트어카라는 이 사업체는 크게 번창했습니다. 레더러 부부는 1940년 애동딸 마고를 낳았습니다.
에피 레더러는 남편이 사업에 전념하는 동안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1955년 레더러 부부는 인접주인 일리노이주 대도시 시카고로 이동했습니다.
바로 그 해 시카고의 유력 신문 시카고 선타임스가 직원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Ask Ann Landers, Ann Landers에게 물어보세요라는 상담 칼럼을 쓰는 자리가 비어 새로운 작가를 모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문사에 다니는 친구로부터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에피 레더라는 지원서를 냈습니다. 응시자는 30명이었습니다.
시험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고민거리를 하소연하는 독자들의 다양한 편지들을 주고 답을 써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에피는 친구들과 편지 내용을 이야기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떤 독자의 편지는 남의 집에 있는 과일나무가 자신의 집으로 가지를 뻗어 열매를 떨어뜨리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묻고 있었습니다.
이건 법률적인 문제라고 판단한 에피는 법을 전공하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운 좋게도 그 친구는 미국 대법원 판사 중 한 명이어서 에피는 가장 알맞는 답을 쓸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가톨릭 교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에피는 유명한 가톨릭 대학인 노틀담 대학 총장에게 문의를 해서 답을 써냈습니다.
시험이 마감된 지 며칠 후 신문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신문사에서는 안녕하십니까 앤 랜더스님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피 레더러가 앤 랜더스 칼럼을 쓸 사람으로 결정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신임 앤 랜더스는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대부분의 편지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로부터 왔고 슬픈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앤 랜더스는 그런 사연들로부터 큰 아픔을 느꼈습니다. 선타임스 신문의 편집인은 독자들의 사연으로 상처를 받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 편집인은 또 자신과 독자들의 관계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 객관적으로 글을 쓰라고 말했습니다.
앤 랜더스, 즉 에피 레더러는 나중에 그 조언을 듣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좋은 칼럼니스트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신문의 앤 랜더스 칼럼은 얼마 안 돼 인기가 폭등했습니다. 에피 레더러의 글은 과거의 고민 상담 칼럼니스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쉽고 재미있었습니다. 앤 랜더스는 독자들에게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이 생각한 바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독자들은 앤 랜더스의 충고가 현명하고 상식이 통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앤 랜더스는 많은 유행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랜더스의 짧고 핵심을 찌르는 문장을 유행어로 자주 사용했습니다.
앤 랜더스는 독자들이 비판을 가할 때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언을 비판한 독자들의 편지를 그대로 싣기도 했습니다.
다른 여러 신문들도 앤 랜더스 칼럼을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앤 랜더스는 자신의 칼럼에 많은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칼럼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대 입장이거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제들도 있었습니다. 동성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어린이 학대 같은 것들도 다루어야 했습니다.
앤 랜더스는 정치적 쟁점도 다루었습니다. 앤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도 드러냈습니다. 총기 규제와 여성의 낙태권 지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의학 연구를 위한 동물 이용은 찬성했습니다. 이 같은 의견들로 앤 랜더스에게는 미국 총기협회, 낙태 반대 세력, 동물보호기구 등 강력한 조직을 가진 적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압력에 앤 랜더스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룹들이 있어 자신은 더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정치적 활동은 때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1971년에 쓴 칼럼에서 앤은 암 연구 활동을 위한 법제정을 지지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로 인해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앤 랜더스 칼럼을 복사한 수십만 통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닉슨 대통령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미국 암 예방과 치료법안에 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75년 에피 레더러, 즉 앤 랜더스는 변화했습니다. 남편 줄스가 다른 여성을 사귀고 있다고 그녀에게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는 몇 년간 계속됐습니다. 급기야 두 사람은 갈라섰습니다.
이 사건 후 앤 랜더스의 부부관계 상담은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앤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부부는 함께 살아야 한다고 충고해왔습니다. 앤은 자신이 남편과 결별하기로 한 결정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수십만 명의 독자들이 앤 랜더스를 지원하고 동정하는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앤 랜더스는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부들에게 카운슬링을 받으라는 권고는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결혼이란 한번 잘못된 후에는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에피 레더러의 쌍둥이 동생 포포도 고민상담 칼럼니스트가 됐습니다. 그녀의 칼럼 이름은 디어 애비, 친애하는 애비였습니다. 디어 애비도 천 개가 넘는 신문에 게재됐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경쟁은 분쟁으로 비화했습니다. 이들은 사이가 나빠져 5년 동안이나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피 레더러의 딸 마고 하워드도 칼럼니스트가 됐습니다. 그러나 에피의 동생도 딸도 앤 랜더스 칼럼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시카고 선타임즈에서 시작한 앤 랜더스 칼럼은 시카고 트리뷴에도 실리게 됐고 이어 전 세계 1200여 개 신문에 연재됐습니다. 앤 랜더스의 상담은 매일 수천만 명에게 읽혔습니다. 그것은 에피 레더러의 목표였습니다. 어떤 유명한 상을 받는 것보다 많은 독자를 갖는 것이 그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2002년 1월 에피 레더러는 심각한 골수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인 6월 22일 83세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앤 랜더스 칼럼도 신문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필명 앤 랜더스, 본명 에스더 레더러는 미국에서 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사람으로 뽑히기도 할 만큼 한 시대를 풍미한 여류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문화의 아이콘이 됐던 고민 상담 칼럼니스트 에스더 레더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